우리는 사진 찍는 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잘 찍은 사진들을 보면 우리의 그 기분들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어떤 개인의 자료와 역사를 남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떤 강력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 과거의 그때의 기억을 한순간에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그때가 어땠는지 더듬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이 그때의 기억이 한순간에 떠오르게 됩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사진을 보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와 또 지금의 어떤 달라진 그런 소소한 지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는 우리의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는데 훨씬 더 강력합니다. 노래를 들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때의 기억 속에 빠져들어서 그 기억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는 어떤 그 시대의 감성들을 그대로 불러일으킵니다. 사진보다 좀더 넓은 맥락에서 그 시간을 통째로 소환해내는 것 같습니다. 사진은 가끔씩은 이것이 언제 찍은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노래는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의 생생한 느낌 그대로 기억을 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만큼이나 또한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특정 단어들입니다. 각자 개인마다 또 사람의 삶마다 그 사람에게 녹여진 또 담겨진 그런 특정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정 단어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욱더 그런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정 단어들은 어떤 삶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면 불리는 그런 애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으면 곧 편안함을 느끼고 또 그런 모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단어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는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간혹 종종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미신적인 이유에서 바꾸는 사람들도 보았고, 또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 않는데 단순히 이름이 예쁘지 않아서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미신적으로 그렇게 바꾸는 사람도 종종 보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정 단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성이 시몬이고 이름이 베드로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죠. 시몬이라는 것은 시몬은 이 시몬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음역입니다.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이고 또이 본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를 때 종종 이 시몬이라고 그렇게 즐겨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뜻은 반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람어로는 개바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이 베드로가 썼다는 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이렇게 자기의 소개에서 시몬이라는 이런 친근한 이름을 적어 넣어서 베드로가 썼다는 것을 이렇게 일부러 믿도록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베드로가 자기의 이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왜 굳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시몬 베드로하고 베드로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과 베드로라는 호칭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로 보면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되어야 될, 베드로가 가진 그 사명 자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가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갈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장차 사도적 신분을 가지고 어떤 운명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아셨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가 겪어야 될 핍박과 조롱과 또 그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지내온 그 공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베드로에게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처음부터 시몬, 너가 부름받아야 살아가야 할 삶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삶을 알려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신자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추구와 태도와 우리 삶의 의미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결국에는 거룩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받아야 될 그 마땅한 고난도 알려주셨습니다. 신자는 어떤 선택지에서 무엇이 나에게 이로울까를 고민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선택지에서 무엇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분명한 기준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시몬을 부르셨고 또 그와 함께하는 동안 점진적으로 그 베드로를 변화시켜주셨고 또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를 진정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는 예수님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이 복음서에서도 이 예수님과 이 대화에서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이 두 명 측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중에서 시몬이라는 것과 명칭과 또 베드로라는 이 명칭을 함께 조합시켜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또한 그 베드로라는 그 교회 설립이라는 이 두 가지 중체에 대한 이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는 굳이 베드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정체성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었던 나를 반석되게 하신 분 그러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는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몬이었던 나를 반석되게 하시고 전혀 반석 같지 않았던 나를 교회의 반석 같은 사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이제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시몬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된 그 자신의 운명과 또 그 자신의 그 신분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칭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큰 강조점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보다 시몬이 베드로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더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결국 반석답게 그렇게 세우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시몬 베드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시몬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반석되었다는 그 사실 진리와 또 그 기둥에 터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으로서 시몬 베드로라는 그러한 특정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에서 바로 이러한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라는 그 사실보다, 내가 무엇을 믿어서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사실보다 현재 나의 조금 변화된 그런 상황의 즐거움과 유익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간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나누어져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 가운데 더욱더 우리 가운데 공유되고 든든히 붙잡아야 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인 것입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그 모든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 삶으로 증거되는 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변화된 삶이 있다면 그 삶으로 증거되는 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는 이 표현은 아무런 의도 없는 그런 형식적 표현으로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조반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그 양무리를 부탁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부활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향해서 세 번씩이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질문합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세 번 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다 어떻게 호칭하는가 하면 시몬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호칭은 여전히 그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연약한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적인 특정한 단어입니다. 마치 야곱과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교만하고 그의 그 거짓된 그 성품과 그 속임을 임삭고 장꾀를 부리면서 정말 철저히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든 자신의 삶궁리만 쫓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에서와의 그 만남에서조차도 가족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적이고 또 악의 그런 전형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복강에서 그를 만나서 물어뜨리시고 그에게 새로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오늘 주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이라는 그 칭호와 함께 결국 베드로에게도 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그에게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르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드로에게 그분의 그 양물이 그분의 그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목양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 자기소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신의 그 모든 존재와 또한 그의 그 신분적 변화를 고백하는 것이자 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이것이 교회 신앙의 반석이자 초석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름받아 부족한 자가 그의 양무리를 치면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우기를 그렇게 부탁하는 그의 종이고 또한 보냄받은 그 사도라는 그 개인의 어떤 절절한 그런 사도적 권위와 그런 부탁이 포함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 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 그것에 대항하면서 썼던 서신입니다. 2장 1절부터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그 사도로서 그가 맡기신 교회를 책임 있게 그렇게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사명자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총회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는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언쟁하고 또 다툼하다가 생겨난 그런 회의입니다. 이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파송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회의를 종결시킨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앞서 변론했던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옹호하고 이렇게 확정지음으로써 종결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발언했던 그 시몬 베드로의 그 목소리가 바로 오늘 1장 1절 베드로가 수신자들을 향해서 그 묘사하는 그 방식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그 바울이 실행하고 전하고자 했던 그 사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런 방식을 따라서 유대인들도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받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왔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자기소개는 결국 거짓 교사들, 그들이 말했던, 그들이 오해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통상 보통 서신서에서 그러하듯이 본론에서 제기되는 그런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렇게 1절에서 그런 장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몬 베드로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일성을 딱 두 단어로 압축한다면 시몬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었던 그를 베드로 되게 한 그 모든 능력과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런 삶에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굳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지 않더라도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시몬이었던 나를 이렇게 반석같은 이런 교회에 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고 동일하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함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가르침을 염두하면서 시몬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사도라고 쓴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그 모든 세속적 그 가치, 세속적 모든 그런 질서들과 싸우는 거짓된 진리들과 싸워가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예수를 알아가는 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를 알아가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